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갑자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영시께 이성권 조평통위원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회담 연기 이후로는 미한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도 훈련으로 정세가 험악해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한 맥스선도 훈련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회담 중단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순회상봉의 운명을 숙고해야 한다며 미북 정상회담까지도 다시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맥스선도 훈련은 이달 11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되는 미한 공군의 연례적 연합 훈련입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한 측 통신사와 방송사의 기자를 각각 4명씩 모두 8명을 초청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오는 23일 진행될 핵실험장 폐기 행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초청받은 기자들은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사증을 받고 22일 베이징에서 전용 비행기로 다른 외국 기자와 함께 원산 갈마 비행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은 원산에서 체류하며 기자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원산에서 북부 핵실험장까지 열차로 이동해 현지 취재와 촬영을 하고 이어 26일이나 27일 갈마 비행장에서 전용기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중국의 개혁개방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보기 위해 방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 대외연락부처총으로 북한 노동단 창관단이 14일부터 중국 방문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방문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동인식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14일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의 정보통신 중심지인 중관춘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북한 대표단은 15일에는 북한 동옥과학원 작물과학 연구원을 둘러봤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신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트리디 총리실도 북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대표들은 지난주 워싱턴에 모여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수정할 경우 새로운 협정을 5월 17일까지 제출하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나프타 재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15일 개통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트럭을 몰고 처음으로 다리를 건넜습니다. 청바지 차림의 푸틴 대통령은 직접 트럭을 운전해 19km 길이의 다리를 통과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푸틴교라고 부르는 이 다리 건설에는 36억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열린 기념식에서 푸틴 대통령은 건설 근로자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 같은 불법적인 다리 건설은 러시아가 얼마나 국제법을 무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가 속해 있던 크림 지역을 강제 병합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히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바뀐 이유는 김 위원장의 행동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찰과 완전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A permanent and irreversible closure that can be inspected and fully accounted for. 미북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양측이 완전히 합의했다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북부 지방은 밤에 그치겠고 비의 양은 40에서 100mm 정도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바뀐 이유는 김 위원장의 행동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I don't want to get ahead of negotiations, but our policy has been to pursue the complete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going to be the purpose of the
라지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인지 아니면 이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라지샤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에 대해 훌륭하다고 말하는 등 수사가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수사는 김정은의 행동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president's rhetoric has reflected Kim Jong-un's actions. I think that Kim Jong-un has stepped forward and made pledges to halt.
김정은이 진전을 보였으며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들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북한에 억류됐던 3명의 미국인을 석방했다는 겁니다. 이어 이런 점들은 선의의 표시들이라며 미국은 이를 쌓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김정은이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한 것은 훌륭한 일이자 큰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찰과 완전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 North Korea's announcement of plans to dismantle its nuclear test site.
캐티 아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최근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 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초청돼야 한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사찰을 할 수 있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조치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A permanent and irreversible closure that can be inspected and fully accounted for is a key step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We look forward to learning additional details.
그러면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not make the same mistakes of the past because the incremental phased approaches of previous negotiations all failed.
특히 미국은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마다 양보를 해주는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기대하며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We are not interested in making concessions for every North Korean move. We are looking for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nd until denuclearization is achieved, economic sanctions will continue.
애덤 세베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 방향으로 움직이면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다음 달 12일 열리는 미국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양측이 완전히 합의했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 건설을 맞바꾸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얻으려는 것, 경제 발전이 분명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을 공식 폐기한 데서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네.
북한은 대신에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그 배경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에서 극명히 드러났는데요. 김 위원장은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 사전 협의는 결국은 비핵화와 경제 발전을 어떻게 맞바꾸느냐,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폼페오 국무장관에 따르면 양측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초점은 이 합의를 미북 양측이 어떤 방식과 절차 그리고 일정에 따라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자세한 설명이 좀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예,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공개했고
네.
폼페이오 장관은 보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볼튼 보좌관과 폼페오 장관이 미국 주요 언론들과의 잇따른 인터뷰를 통해 각각 공개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북한 측과 상당한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두 사람이 마치 그 역할 분담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볼튼 보좌관은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폼페오 장관은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먼저 볼튼 보좌관은 모든 핵무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핵에 대한 폐기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보유한 핵무기, 즉 과거의 핵은 전면 폐기해서 미국으로 반출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등 현재의 핵은 제거한 뒤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 미래의 핵 포기에 대해서도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방적 사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건가요?
예,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 건설을 위해서 핵을 포기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현실 세계로 이끌려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과 북한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만큼 핵 폐기에 따른 보상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외부 전문가들의 참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한 관리는 14일 VOA에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제적 전문가들에 의해 사찰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북한 비핵화의 주요 절차로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와 관련해 세부사항을 추가로 알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할 때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 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약 7,080억 달러 규모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수정안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약 2만 8천 명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와 새추리에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 의원이 추가한 내용으로 이날 만장일치로 군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갈레그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VOA에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 2만 8천 명에서 2만 3,400명 사이를 오르내린다며 이 사이에선 충분한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 2천 명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최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갈레그 의원실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논란은 지난 3일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해당 보도를 일축했지만 의회 내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상원 새추리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추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초기 협상 테이블에 올릴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가 거론된다면 동맹국들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1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영내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검증 가능함 합의가 도출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검증은 어렵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의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결정에 대해서는 회담을 앞둔 분위기 조성용일 뿐 비핵화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전 외교 당국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증의 성공 여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Failed because North Korea did not give us verification. They allowed us to verify things we already knew. They would not allow us to look at undeclared sites.
힐 전 차관보는 과거 협상들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이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었음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핵시설 등과 관련한 모든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검증을 허용했을 뿐 비공개 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라면서 대답 없는 질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aid they would abandon all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all their nuclear programs.
2005년 9.19 공동성명엔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조속히 복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김정은이 실제로 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시점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Declare half that. Are they necessarily lying? I would say it may be very hard to know.
북한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의 양과 관련 시설의 절반 정도만 신고한다 해도 사실 여부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더라도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까지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untry that built nuclear weapons and can build them again. And by the way, we talk about many analysts do Japan.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에게 핵무기 생산이 시간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뒤로 물러서 있는 핵 보유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기준은 절대 충족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갈루지 전 특사는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kind of like the cooling tower. I mean, there's an imagery to the test site being collapsed. Never mind whether or not it was already collapsed from the last test.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같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 것으로 비핵화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입니다.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결정을 내릴 차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김정은 at his own word when it comes to the significance of the Punggye, the northern test site. He said just last month that the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가 완성돼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 없다고 밝힌 만큼 핵실험장 임무 역시 종결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CBID 자체보다 웅장한 단기적 협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핵 프로그램에 한도를 가해 동결하려는 노력으로 풀이했습니다.
Donald Trump is not focused on CVID per se. He's focused on a grand but perhaps a short-term deal. Now, I don't think that North Korea.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이 평화와 고요함을 임대하려 하고 적어도 잠정적인 핵실험 동결을 통해 핵무기 규모의 상향선을 임대하려 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의 계약은 정기적으로 갱신돼야 하고 그 대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2년 전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정업원들 가운데 일부가 기획 탈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탈북자 전체에 대한 송환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 방송국 인터뷰였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 닝보의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북한 여 종업원 12명 중 4명이 10일 한국의 JTBC 방송에 자유의사로 탈북한 게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특히 여 종업원들을 데리고 나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종업원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본 것을 보위부에게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이에 못 이겨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한 여성은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송환을 바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11일 지배인 허강일 씨도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다가 귀순 요청을 받았고 종업원까지 다 데리고 오라는 말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측에서 당초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라도 진상규명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증언은 당초 한국 정부가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개입한 기획 탈북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방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탈북자들의 북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와전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백태현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이와 관련해 북송을 얘기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방송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 것들은 좀 나중에 상황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탈북 여 종업원들에 대한 송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송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4일 탈북 여정업원들을 북한으로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처음부터 기획 탈북을 주장해온 한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일부 탈북자들은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송환 논란이 미리 정착해 있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옮겨붙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탈북작가 지연아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13명이고 12명이지만 이제 나중에는 김정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핵을 완전히 폐기할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명단을 주면서 그 명단의 사람들을 좀 보내라.
지 씨는 탈북자들 모두가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서 중국에서의 강제 북송 위기가 대한민국에 다시 부활해 한국판 강제 북송 위기로 재탄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인 김태희,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대표는 이번 논란 직후 동영상을 촬영해 강제 북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는 자의가 아닌 타의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대로 괜찮은가? 많은 서글픔을 가지게 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어떤 협박과 해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로지 살아갈 것입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현재 남북 간 조성되고 있는 화해 분위기에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게 사실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의 평화 공세에 진정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며 진보 성향의 한국 정부는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번 논란 역시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도 이번 논란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는 14일 BOA에 탈북 여종업원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는 것 자체가 남겨진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약 간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3명 중에 한두 명이 간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탈북한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완전히 반역자 가족이 되는 거죠.
김 상임 대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망명 의사를 묻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 여종업원들은 이미 지난 2년간 충분한 조사를 통해 자유탈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정부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개입했고 법원까지 최종 판결을 내렸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는 그 대한변협에서 추천받은 그 변호사가 있습니다. 외부 인사예요. 인권보호관이 역시 그 13명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김 상임 대표는 여종업원 중 일부가 송환을 희망하는 상황이 와도 현행법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한국 국민이 북한에 망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 국적자가 된 탈북자들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되돌아가길 원하는 탈북자 김연희 씨도 같은 이유로 송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내 탈북자와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들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 전 중국 내 북한 식당인 유경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해외를 해도 자기 의사가 아니면 강제로 납치되어 올 상황 같지는 않은데 저는요. 그 순간 무슨 이해관계를 가졌든 무슨 이라고 해도 어쨌든 자기 발로 왔으니까. 납치라는 말은 좀 그렇죠.
제임스 리 씨는 북한 식당의 지배인이 최근 한국의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한국 정부의 홀대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시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지배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을 절대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결코 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나아지거나 그 사람들이 정신적, 경제적 환경이 모든 게 나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담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 중서부에 정착한 탈북자 김혜성 씨는 이 문제가 2년이 지난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아서 집에 있는 게 속아서 왔든 뭐 어떻게 돼서 왔든지 간에 그들이 후회가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게 있는 거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옹류하는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처럼.
김 씨는 모든 것이 식당 종업원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종업원들이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돌려보내진다면 한국에 남은 이들의 북한 내 가족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탈북자가 있다 하면야 아니 그 집안이야 뭐 그건 불보듯 뻔하게 간단히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 경우 동료할 수 있는 기승으로 본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 북한에 대해서 충심심을 가지고 일한다 한들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자는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을 마치 정상국가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이 탈북자는 북한이 식당 종업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한국에서 함께 생활했던 다른 탈북자들의 신원정보가 북한 정권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떠난 지가 탈출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모두 다 한국 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도대체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식당 종업원들을 납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3만 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해 있고 이 가운데는 이미 다른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만일 이들 종업원들이 실제로 납치됐다면 중국 정부가 이들이 서울로 떠나도록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강제 북송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중국과 관련해서 강제 북송 이슈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도 우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종업원들을 보내게 되면 바로 강제 북송입니다. 절대로 안 되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식당 종업원들 중 한 명이라도 북송되면 한국에 정착한 3만 천여 명의 탈북자들뿐 아니라 대북 인권단체들도 크게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유럽 국가들에 갚지 못하고 있는 빚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대로인 원금에 이자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년 사이에 400만 달러가 넘게 늘어난 나라도 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북한이 스위스에 진 빚은 모두 2억 900만 스위스 프랑, 미화로 2억 900만 달러에 이릅니다. 2016년 12월 2억 500만 달러였던 부채 총액이 1년 만에 400만 달러가 늘어난 겁니다. VOA가 스위스 수출신용기관의 연례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2억 135만 달러를 기록했던 2015년 12월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765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수십 년 전 발생한 부채 원금에 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총액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사벨 헤르코머 스위스 경제부 대변인은 VOA에 북한과 채무조정 협정을 맺고 채무 변제를 유예한 상황이라면서도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줄여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공개된 스웨덴 무역보험기관의 2017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는 2016년 12월 현재 2억 7,41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3억 1,800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1,700만 달러에서 약 100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스웨덴은 보고서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약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를 돈을 갚고 있지 않는 나라로 명시했습니다. 스웨덴이 다른 국가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5억 7천만 스웨덴 크로나 가운데 북한의 부채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5%를 차지합니다. 이는 45.4%를 기록한 2016년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앞서 스웨덴 무역보험기관은 북한에 매년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스웨덴에 대한 북한의 부채는 1974년 스웨덴에서 볼보 자동차 1000대를 다른 제품과 함께 수입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40년 넘게 북한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수출신용과 무역보험을 담당하는 오스트리아 통제은행의 2017년 연례 수출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북한의 부채는 1억 4,550만 유로, 미화 1억 7천만 달러 상당입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수치와 변화가 없으나 오스트리아 재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보고서에는 이자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가 올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전체 대외 부채 중 북한이 차지하는 부분은 2016년 18%에서 2017년 19%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당시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했다며 1990년대 초부터 채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영국,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등이 북한으로부터 30년 넘게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VOA에 빚을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채무를 변제해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남북 통일 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탕감 방침을 취소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었습니다. VOA 취재로 확인된 북한의 부채 규모는 최소 5억 달러가 넘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영국의 한 헤지펀드 업체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구축 비용을 계산해서 내놨습니다. 북한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10년 동안 적어도 2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헤지펀드 회사 유라이존이 과거 동서독 통일 비용을 토대로 환산한 겁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 환율 등을 비교한 건데 독일 통일 비용이 현 시세로 1조 2천 달러가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평화 구축비는 이보다 두 배 정도 높습니다. 유라이존은 이 같은 차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인구 비율이 서독과 동독보다 훨씬 크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당시 동독과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낙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국제사회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라이존이 추정한 2조 달러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18.3%, 미국의 1.7%이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각각 1.6%와 7.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한반도 평화구축 비용을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4개국이 함께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유라이존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같은 공동부담이 이행될 경우 미국의 물가와 금리 인상을 촉발시키고 달러 강세와 국제통화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스티븐 젠 유라이존 분석가는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비용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글로리아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꽃이라는 건 시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 시즌에 가격이 쫙 지금부터 올라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만성이 되는 꽃을 1년 12달 매주 받아와요. 매주 들어와요. 매주 토요일 플로리다에서 와요. 그러나 제 꽃은 고정됐어요. 38센트. 그거나 막 맞을 수 되는 저 홀셀 컴퍼니에서 사면은 꽃이 막 이불씩 해요. 칼라 로즈는. 그러면은 그 홀셀 회사에서 이불에 사다가 플라워 샵에서는 더 붙여서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또 더 비싸게 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싸게 팔 수밖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이 늘 같지 않은 사업이니만큼 소매상이 손해를 봐야 하는 부담을 글로리아 플라워가 해결했습니다. 꽃 가격을 고정한 겁니다. 한 송이에 단돈 38센트. 시카고 지역에서 저렴하고 싱싱한 꽃가게로 경쟁이 가능했던 글로리아 씨에게 사업의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농장을 어떻게 뚫었냐고요? 큰 홀셀 컴퍼니에 가서 그 홀셀에서 파는 꽃을 내가 사면 돼요. 왜냐하면 그 꽃을 살 때는 거기 농장의 전화번호, 웹사이트 다 있는 거예요. 생산지 인포메이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생산지에다 생산지에서 도매상, 도매상에서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로 흐르는 유통 과정에서 각각 이문을 남기는 유통 구조를 파악한 글로리아 씨는 생산자와 직거래하면 싸게 구입하고 되팔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했습니다. 이렇게 꽃농장과 직접 정식으로 거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매주 꽃 배달하는 거 250불이에요. 트럭비가. 그게 너무 아까가지고 한 달에 전부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큰 트럭을 원래 3만 불에 사자고 했어요. 제가 사가지고 우리 신랑을 빨리 학교 보내가지고 이제 자격증 따게 되면은 이제 직접 꽃 받으러 이제 플로리다 가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한 30년 이제 트랜스퍼 이제 그 컴퍼니 하신 분이 있어요. 한국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왜냐면은 큰 트럭 같은 거는 보험도 엄청 비싸고 기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럼 그게 내한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내가 직접 이제 운전해보면 아니까 내가 직접 운전해서 거기까지 내가 가서 톨웨이 얼마 들고 기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제 계산을 해보고 네,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직접 플로리다 간 거예요.
시카고에서 플로리다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갔던 건데요. 궁금한 점, 해결해야 할 일은 직접 부딪혀왔던 글로리아 씨가 무작정 나섰던 플로리다 여행. 예기치 않은 큰 수확을 가져다 줬습니다.
갔는데 마침 그때 당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플라워 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에콰도르 사우스 아메리카 남방 쪽에 꽃 하는 홀셀, 그러니까 홀셀 아니고 꽃 모든 꽃 농장들이 그 수백 개 되는 게 다 왔었어요. 근데 거기 참가비가 멤버십이라 해도 450불이에요. 멤버십이라고 해도 돈 내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또 이제 우리는 간 게 제일 마지막 날 끝나는 날에 거기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그 찾아갔어요. 그 트럭 컴퍼니 찾아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 정보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일단 사람부터 만나보자 하니까 그게 몸에 뚱뚱한 진짜 막 그 오너가 큰 그 제일 윗사람이니까 오너지 이제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제 어포인트 해가지고 만났어요. 아침 10시에 그 미팅룸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왔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이런 건데 아무 이렇게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계속 왔다고 하니까 나보고 그러는 게 아니 그러면은 아직 꽃을 어디서 살지도 모르는데 어? 주로 회사부터 먼저 왔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어, 마침 잘 됐다고 어? 오늘 10시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이렇게
마치 글로리아 씨 부부를 기다렸던 사람 같았습니다. 꽃 장사를 하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온 두 사람에게 친절히 안내해줬고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해줬습니다.
공짜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꽃이 많더라고요. 장미도 색깔별로 농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튤립은 튤립 농장, 그린인 그린 농장. 그 사장 따라 같이 들어간 게 11시 반쯤에 들어갔는데 3시에 끝났어요. 오후에. 근데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당장 내가 지금 오픈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그 순간에 다 만났어요. 만나고 딜을 그때도 딜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웬만하게 이제 영어를 잘 못해도 그래도 막 그 내가 바쁘니까 막 시간은 막 끝나니까
꽃 박람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시카고에 돌아온 후 이메일로 거래를 마쳤고 그렇게 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글로리아 플라워만의 독점 계약이 이뤄졌고 지금껏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도 허락됐었지만 글로리아 씨는 모든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판단하고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었던 건데요.
이게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느낌. 무조건 해요. 대가닥 변동을 시켜요. 그게 빠르거든요. 대응하는 게. 그래 빨리 그냥. 이 느낌이 와서 이게 옳다 했을 때는 더 생각 안 해요. 두 번 다시. 네, 그다음에 이제 벌레 났어요. 벌레 났고
맨손으로 일군 사업이지만 집 차고에서 꽃 사업을 시작했던 동향 사람을 알게 된 것이 사업의 계기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규모도 제법 커졌지만 남몰래 울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글로리아 씨는 배짱으로 버텼다고 말하는데요. 글로리아 씨의 배짱은 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좀 하나님에 대한 배짱이 많았어요. 뭐든지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결과가. 여기까지 오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은 여기까지 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라는 게 불안하면 못 해요. 확신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2006년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2007년 미국 그리고 2018년 사업가로 살아가는 이 탈북 여성의 원동력은 기독교 신앙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글로리아 씨의 머리와 가슴 깊은 곳에 묵혀져 있는 고통의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30대 탈북 여성은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글로리아 김 씨는 지난 1998년 탈북했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 먹고 살기 위해 나라 재산을 몰래 중국으로 빼돌렸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전동기에서 구리와 동을 티나지 않게 빼내 브로커에게 팔았고 브로커는 물건들을 중국으로 넘겼습니다. 보안원과 같이 조금씩 팔아 쌀을 사 먹고 했었는데 조금씩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처음에 조금씩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이제 팔았죠. 중국에다. 그때 당시 이제 한 키로에 100원 했어요. 동 한 키로에 중국 돈 모택동 사진 있는 100원. 그래서 1대1로 바꿨어요.
가족 끼니도 해결하고 돈 모으는 재미도 있었던 그 일을 8개월이나 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내려오다가 이제 단속이 걸린 거죠.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내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당시 또 김정일이고 이렇게 방침이 떨어져 됐어요. 그 시범으로 걸린 자는 무조건 총살하라고. 근데 내가 잡히기 전에 우리 같은 회사에 있던 남자분이 한 명 잡혀서 우리 앞에서 총살 당했거든요.
반동으로 몰려 인민 재판에서 심한 모욕을 당하고 온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언제 총살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시달렸던 글로리아 씨는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23도, 남포 아침 기온 18도, 낮에는 2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19도, 중강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6도, 강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17도.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1도. 사리원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25도. 풍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4도. 원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0도.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는 22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5월 16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갑자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이성권 조평통위원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회담 연기 이후로는 미한연합공중훈련인 맥선도 훈련으로 정세가 험악해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 관영조선중앙통신은 미한 맥선도 훈련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회담 중단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순회상봉 운명을 숙고해야 한다며 미북 정상회담까지도 다시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맥선도 훈련은 이달 11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되는 미한 공군의 연례적 연합 훈련입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한 측 통신사와 방송사의 기자를 각각 4명씩 모두 8명을 초청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오는 23일 진행될 핵실험장 폐기 행사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초청받은 기자들은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사증을 받고 22일 베이징에서 전용 비행기로 다른 외국 기자들과 함께 원산 갈마 비행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자들은 원산에 체류하며 기자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원산에서 북부 핵실험까지 열차로 이동해 현지 취재와 촬영을 하며 이어 26일이나 27일 갈마 비행장에서 전용기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중국의 개혁개방 상황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 방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북한 노동단 창관단이 14일부터 중국 방문을 시작했다며 이번 방문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동인식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14일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의 정보통신중심지인 중관춘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이후 15일에는 중국 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원을 둘러봤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신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실도 북미 자유협정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대표들은 지난주 워싱턴에 모여 북미 자유협정 재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수정할 경우 새로운 협정을 5월 17일까지 제출하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15일 개통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트럭을 몰고 처음으로 다리를 건넜습니다. 청바지 차림의 푸틴 대통령은 직접 트럭을 운전해 19km 길이의 다리를 통과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푸틴교라고 부르는 이 다리 건설에는 36억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열린 기념식에서 푸틴 대통령은 건설 근로자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기적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 같은 불법적인 다리 건설은 러시아가 얼마나 국제법을 무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 지역을 강제 병합했습니다. 미국이 15일 이란 중앙은행 총재를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란 중앙은행의 세이프 총재가 레바논에 있는 폭력단체인 헤즈볼라를 지원했다며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